잠언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아, 미국 내에 단돈 500불짜리 집이 있다는 거 아세요? 지난 3월 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인데요. 그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2015년 세금 미납으로 인해서 차압에 들어간 주택이 총 6만 2천 채, 그 중에 반 이상은 뭐 3만 채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약 500불 가량의 경매에 붙여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참 붙여진다고 했어요. 단돈 500불에 수십만 불 되는 집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돈 500불짜리 집. 어쩌다가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된 걸까요? 미국 자동차 산업이 한창이었을 때 디트로이트는 미국 내 3대 도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러다 일본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상륙하면서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디트로이트의 공무원 노조 시민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뼈를 깎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고임금과 과다 복지에 길들여진 노조는 파업으로 저항했고 그렇게 디트로이트는 아무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모두 함께 타이타닉처럼 그냥 망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왕년이라고 하죠. 왕년에 가장 잘 나갔던 도시와 시민들이 이제 쫄딱 망해서 집과 터전을 모두 500불 경매에 내놓고 홈리스되어 터져버렸던 겁니다. 왜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인생 살다 보면 진짜 쫄딱 망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 저희 가정에서도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나요? 갑자기 쫄딱 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 치고 왕년이 없었던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미국에서 보니까. 특히 미국에 이민 온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왕년 한국 살 적에 집안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은 다 키우고 사셨더라고요. 왕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쫄딱 망해서 지금은 그 금송아지가 없어요. 집에. 종이 송아지 한 마리도 없어요. 어느 대단한 여성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살 때 그분은 대한민국 상위 0.1%였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사는 게 다르대요. 지리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마시는 음료수도 다르요. 상위 0.1%. 예. 우리가 먹는 그런 물, 뭐 폴란드 워라 이런 거 안 먹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예. 물도 달라요. 한때 자신이 가진 돈이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난 부자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최상위 계층이었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는 그때 자존심만 달랑 남아버리고 가진 것은 하나 없이 간신히 정부 보조 아파트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아멘. 이겁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합니다. 그러므로 왕년에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쫄딱 망하는 이유는 자기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소유, 자기 지식, 자기 능력, 경험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재물이라는 것은 그 중에 왕중왕이겠죠. 그래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돈을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하고 돈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갑자기 쫄딱 망한 이유는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이죠. 말하자면 돈을 사랑하고 과도한 복지로 너무 돈을 탐했기 때문에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쫄딱 망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외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탐심이죠. 말하자면 돈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돈 욕심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쫄딱 망하지 않고 항상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잠언 11장 28절 후반절입니다. 후반절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예.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망하지 않는 길은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멋진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돈을 벌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을 의지하는 내가 문제이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말씀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기독교는 가난하게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 미국의 록펠러, 그 다음에 카네기도 수없이 많은 부자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천주교와 아주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천주교가 성행하는 나라는 다 가난해져요. 왜냐하면 그 철학이 청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황 자체가 가난하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교황을 본받아서 사는 게 성도들은 다, 그러니까 90%가 천주교인 난민은 다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묘한 거예요. 그걸 본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점에서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 정신은 요한 웨슬레예요.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요한 웨슬레는 돌아가실 때 진짜 숟가락하고 젓가락 그리고 침대 하나만 남겼어요. 그분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3,000파운드를 매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 28파운드를 갖다가 썼는데 그분이 3,000파운드에서 28파운드로 자기 생활비로 썼대요. 그러니까 남은 돈은 모두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제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세 가지 원리예요. 기독교인들의 재산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거예요. 부자가 되세요. 그 돈을 저축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거예요. 가난이 우리는 하나도 칭송하지 않아요. 가난은 죄입니다. 가난은 악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한국에 부흥했던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그 정신이 이게 성장을 일으키는 게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게 다 기독교 정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이 원래부터 부지런해. No! 한국 사람도 원래부터 부지런하지 않았어요. 무진장 게으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죠? 한국 사람이 대피하는 양반님들 물떨 저기서 여기 떠오는 것도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님 나가가지고 테니스를 쳤어요. 근데 양반님들이 한쪽에서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땡볕에서 욕 보냐고. 하인들 시키지. 하인들. 하인 시켜서 테니스 치지. 우리는 움직이는 걸 싫어했던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제 그냥 우리는 그냥 나라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이 정신을 누가 개조했냐면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기독교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복음서도 보면요, 계속 예수님 움직이지 않습니까? 바쁘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복받으라 이거 복받으라.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받아서 네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온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라. 그겁니다. 가난이 뭔 줄 아세요? 가난은 꿈을 잃어버린 상태, 하늘나라의 꿈을. 그러니까 이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근데 돈만을 사랑, 이게 돈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기독교 정신인데 그게 아니라 돈에 그냥 쳐다보고서 돈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를 잘 하십시오. 이게 잠언은 다 이런 세상 얘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잘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음식 관련 비즈니스 하시는 분께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음식 관련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좋은 것은 대접하고 싶은 분들을 모셔다가 마음껏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진짜 멋진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장사는 앞으로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왜 해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배려와 나눔이 있는 기업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그 철학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기독교 철학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질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더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요. 일본 경영의 3대 신 중에 하나로 불리는 교세라 그룹의 이나모리 가즈오 명예회장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경영이 신이라고 불린 다른 두 사람이, 한다는 혼다 저기 회사 창시자고 다른 두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나모리는 현재 유일하게 살아있는 일본 경영의 신으로 초앙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10년, 30년 뒤 교세라를 비롯한 기업의 성패는 이타적 가치에 기반한 경영 철학에 달려있다고 예견했습니다. 기업이 이윤 추구만을 절대 가치로 하는 한계를 벗어나서 이타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아까 그 비즈니스맨, 소그룹, 소기업 다 똑같으니 그 마음 중심이, 돈을 대하는, 기업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에는 물론 반복적인 세계 경제 위기와 이제 기회를 같이 하는 거죠.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가 왔잖아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건 서로 간의 공존을 무시하고 절대 수익만을 쫓는 극단적 자본 이기주의가, 그 마음이, 돈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문제라는,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기업 경영은 일종의 노하우나 기술이 아니라 이타심, 직원 행복 같은 가치를 담은 인간 중심의 경영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인은 올바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국 물질 축복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했던 사람, 돈을 쫓아갔던 사람은 돈 때문에 오히려 망하고, 그냥 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정말 더 중요한 이타적인 그 기업 경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았던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님 사이가 번성케 되는 것처럼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경영의 신이 했다는 거, 이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잖아요. 진짜 기업 경영은 돈 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야.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 돈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쫓아서, 돈 욕심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기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올바른 생각을 하면서 기업 경영하는 사람이 푸른 잎사귀 같이 결코 망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쓰임받고 번창하게 된다는 거. 이런 사람에게 돈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돈을 의지하는 자는 돈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 뜻이거든요. 패망한다는 뜻이. 예. 그러나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돈이 쫓아오리라, 그 뜻입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기업 경영할 수 있고 사업을 경영하고 뭐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무슨 일이든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축복을 받자고요. 저는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진짜 훌륭한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도 제가 잠언 강의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천국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certain period of time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근데 이 땅에서 이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돼요. 훌륭한 정치가도 나와야 되고 기업가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이 그늘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식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저는 여기 지금 70번 도로상에 우리가 여기 교회당을 짓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너끈히 지어내고 헌당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생각할 때 눈앞에 보이는 건 내 호주머니에 든 돈만을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저기 갔지 않습니까? 저기 락클랜드 퍽에 일기예보는 완전히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움직이면 항상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세계가 아니라면 우리는 왜 이 밤에 나와서 이 아까운 시간에 예배를 드리냐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오냐는 말이에요. 성경을 딱 들춰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할 것 같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이거는 수없이 full of surprises and miracles and wonders예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길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쓰임 받는 거, 축복이 통로로, 아니면 맨날 콩나물 대가리만 세면서 살게끔 돼 있어요. 다 가난하게, 그리고 못나게, 하나도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우리 애들도 진짜 용장 밑에 약절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 약장 밑에 용장도 나오질 않아, 용졸도. 예. 우리가 뜻을 크게 펼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움직이는 것 가운데 나는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세대에 보여줬던 것이 뭡니까? 사실은 기적이잖아요. 기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90% 비가 온다고 하는데 햇볕은 쨍쨍, 모래는 반짝,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기도하니까 태풍의 경로를 바꾸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17번 성산으로 갔을 때에도 우리가 가진 역량은 정말 수없이 작아요. 오병이어 헌금으로 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가나안 정복도 그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아낙 자손들이에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니겠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저는 정말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데 60년, 70년, 80년 먼 세월, 긴 세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누가 하늘나라를 갔대요. 하늘나라 갔더니 뭐 주머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이 주머니가 뭔가 했더니 네가 땅에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강구했더라면 네가 경험했을 하나님 축복의 내용들이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냥 이게 물에 물탄 것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밀물과 썰물처럼 다닐 것 같으면 이건 진짜 시간 낭비예요.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 일을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생각해요. 예.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이렇게 기도 제목에 넣으시더라도 항상 헌당의 축복을 주십시오. 아, 나는 그분의 믿음이 나보다도 더 크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도 같이 기도해. 헌당의 축복을 달라고, 헌당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비즈니스맨 한 명만 나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두 명도 필요 없잖아요. 이게 뭐 1,000,000불입니까? 억만불입니까? 아이,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째짠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 가지려고 하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우리는 맨날 두려워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동상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걱정 붙들어매라고. 앞으로의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이게 파도가 치는데 파도를 여러분과 제가 일으키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머리털 하나도 검거나 기기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가 여러분들이 믿는 thank God, 예수로 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는 권세, 그 권세가 바로 예수 믿는 권세인데 왜 그 안에서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나는요, 뭐 안 된다 못 한다 하는 사람 난 궁금해져요.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얘기가 뭐가 나오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쓰는 것뿐이에요. 착하게 올바른 의인이 되는 거, 예, 이겁니다. 예.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단순히 이나무리 회장과 같이 선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놀랍습니다. 이 의인에 대한 해석이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게 자기 재능이 아니에요. 자기 또 선함도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내가 착하게 살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착해 하나님이 착하다고 인정해 주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 내가 뭐 마지막 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지금 당장. 믿으면 기적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가 알고 보니까 의인이에요. 이 의인은 뭐냐?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선하신 주님을. 재물을 의지하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케 되어진다. 축복을 약속해 준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진짜 처음 얼마 동안은 고생해서 내가 잘못 왔나? 하나님의 말씀 잘못됐었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곤욕을 치렀잖아요. 아브라함의 왕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나 왕년을 얘기하자면 갈대우를 떠나서 고생 많이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갔죠. 왕년에는 어땠어요? 왕년에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까지 내렸어요. 왕년에는 어땠어요? 내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왕년은 순전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었고 유랑하는 삶이었고 홈리스 같이 사는 사람이고 왕년에는 금송아지는커녕 종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그 순간 속에서도 의지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축복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예. 우리 왕년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빈자리도 많아요. 이게 왕년이에요 우리는. 예. 앞으로 향후 30년은 달라질 겁니다. 아니에요 사실. 왕년은요 제 13년 전입니다. 13년 전에 제가 여기에 부임했을 때 더 없었어요. 완전히 텅텅 비었어요. 오늘 이 숫자가 주일 나와 버린 숫자 전부였어요. 그러나 작년에 지금 250명이 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아 그러나 이것도 왕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보이지 않을 때 좀 부족할 때 이때 의심 없이 주님을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의심 없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그거예요.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 하늘의 별을 보여서 네 저 이렇게 되고 땅의 모래, 네 모래같이 이렇게 많아지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앞으로 나타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변하게 될 거예요. 자꾸 현재 보면서 자꾸 이렇다 저렇다 나는 답답해요 정말. 예수는 뭐 왜 믿는지. 하나님은 진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올바르게 쓰면 돼요. 내 안에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제가요 맨 처음에 이 교회 13년 전에 왔을 때 말들이 많더라고요. 말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밖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가장 유명한 장로님 될 거라고. 예. 뭔 소리냐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당신이 아는 게 있냐고. 예. 앞으로 무슨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바라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이 보는데 어떻게 그분이 인물이 되겠어요? 예? 내 마음에 믿음대로 이루어진대. 믿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진짜 달라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이 훌륭한 장로님들이 없어요 지금은. 나는 과거 왕년 잘 왕년은 항상 우리는 부족해요. 항상 왕년은. 근데 오늘날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다녀.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두 분 장로님 또 떠나신다고. 알고 보니까 이제 당의 장로님들이 다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이 됐어요. TD는 다 다녀오시고. 그러니까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은 가장 우리에게서 로이스트 포인트예요. 이건 왕년입니다. 왕년이 좋았던 사람은 현재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왕년은 항상 우리는 안 좋아요. 우리는 뭐 과거는 항상 안 좋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점점 좋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항상 왕년이 안 좋았어요. 아들도 없었고 왕년에는 뭐 저기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유랑민이었고 떠돌아다녔고 기근이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저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신앙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항상 내게 만족을 못 줘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항상 만족이 되어져. 하나님을 보면 그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거거든요. 이게 이신득의 그 원리가, 이 종교계의 원리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왕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번성케 할 것을 믿습니다. 믿었을 때 그 믿음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 돈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경배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날 깨달은 진짜 놀라운 진리예요. 이것은 사실 개혁자들이 깨달은 진리이기도 해요. 마틴 루터가 항상 자기 자신을 깨가지고 거룩한 사람 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가잖아, 이제 바티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99개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면 자기 죄가 깨끗해진다고 별별 희한한 일들을 캐톨릭에서는 그 당시 다 했었던 거예요. 거기 무릎이 깨지면서 올라갔어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그냥 다 깨끗해진 줄 알고 내려와 보니까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음욕이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간의 한계를 안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는 그래서요, 아무도 선을 행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의를 행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를 행위로 아무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이란 건 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뭐 올바르게 고쳐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게 복받는 비유를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복을 받는, 복음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야,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고 나는 앞으로도 죄를 짓고 살 거야,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죄의 살수에서 죄의 파울에 이길 힘이 없어. 오라, 나는 공고한 자, 이 상황에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뿐이,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멸망치 않는다는 걸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되다, 이 교회 부흥도 누구누구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난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되는 게, 그분이 십자의 공로로. 예. 아무 육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냥 이게 서로 비판한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누가 잘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 길을 가면 죽는 길이에요, 다 같이. 사는 길은 뭐냐면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에요. 주님을 의지했을 때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아내 사라를 구하지 많은 재물까지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게 되어주셨어요. 야,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서 복을 받게 되니까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됐잖아요. 그냥 당연히 조카 롯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서 충돌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선택하도록 해. 네가 우하면 나는 좌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근데 롯이 보면 세계는 물이 넉넉해가지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선택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재물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보면, 하나님보다도 사람 보면 반드시 망해요.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없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잘 보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에요. 티끌입니다. 그걸 얼마나 잘 보는지 주님이 그래서 비교를 든 거예요. 너는 남의 눈에 티끌도 보는 사람이다. 근데 사람이 가장 잘못 보는 게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담대하게 남을 그렇게 비판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우리가 가장 잘 보는 게 뭐예요? 남의 눈에 티, 남의 잘못, 허물.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면요, 그 순간 절망이에요. 그 사람이 그거밖에 잘못이 없겠어요? 월점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우리는 실망입니다. 아, 이거는 안 돼. 그리고 부부간에도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에 뭐랬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이게 그 후를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이는 대로 욕심껏 이 세상을 보고 선택했던 롯. 롯의 선택은 오늘 보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패망하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잖아요. 롯은 그 많던 재산을 소돔고모라 멸망하게 합니다. 한순간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 말씀 같이 나누지 않았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워가느냐 하면 못난 사람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 못난 사람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 못난 사람 중에 괴수예요. 바울도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손 먼저 들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라고.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잘나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못난 대로 살아.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잘 굼뜨고 뭐 다 못났어요. 근데 그 못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못난 사람을 모아놨는데 우리는 못난 사람들 다 제끼고 그 사람들 눈에 티를 다 끼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리고 잘난 사람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은 그분들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무 육체도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아놨는데 그렇게 저를 포함해서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고백을 하세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The least of least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운 거예요. 이게 겸손이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은 불쌍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나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돼요. 내가 비판할 조건이 아니라 오,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채워지고 있어요. 이게요 꽉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채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너무 못나가지고 밑바닥에 달랑달랑거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채울 게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은혜로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신비한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원리로 움직여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롯은 잘난 세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롯은 잘난 것들. 그러니까 그 소돔고모라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못난 세상을 선택해 남은 거 찌꺼기. 못난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동서남북을 임하라. 이게 무슨 다 사막 같은 광야에 동서남북을 해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세상에 그게 가나안 땅. 재물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는 겁니다. 푸른 잎사귀 같이.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며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하며 나눠주려 좀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트로이트에는 보통 수십만 불 하는 집들이 수만 채가 단돈 500불의 경매가 나왔을 때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집들조차 사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수리비는 최소 몇만 불은 나올 것이고 무엇보다도 범죄율 1위입니다. 미국 내에서 거기가. 그러니까 치안이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 500불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했어요. 재물을 의지한 사람은요 처음은 좋을 수 있어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왕년이 항상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성공은 순식간에 왕년 금송아지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끝이 좋지 않아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말로는 오늘 보면 패망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500불에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는 그런 처참한 멸망, 소돔 고모라 같은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완전한 소각. 그러나 내 인생 진짜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진짜 미련하고 이제 못생긴 나무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현재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희망이. 장차 나타날 이 믿음으로 나타날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보이는 이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마침은 멸망이지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늘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부족하지요. 그냥 서로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천국 간다는 건 불가능한데 아니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희망이 있는 나라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 푸른 잎사귀 같이 그의 인생과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해주신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